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신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 휴가 때 저는 8년 만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에겐 참으로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구 목사님께서 저희가 휴가를 내려갈 때 광고 시간에 저희 아내가 시월드에 간다라는 그러한 광고를 하셨는데 어찌되었건 저는 굉장히 기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모든 가족을 보면서 참 감사의 고백들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습니다. 저희가 걱정할까 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근데 큰 병은 아니셨습니다. 담석 때문에 한 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아버님 병문안을 갔었는데요. 벌써 3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계셔서 제가 기억했던 아버지 모습보다 굉장히 많이 지쳐 계시고 약해 있는 모습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매사에 긍정적이신 분이세요. 걱정하는 저희들에게 특유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아버지 며칠 동안 식사 못했지만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실 거다. 아버님은 힘들어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좀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닮은 것 같은데요. 결국 아버지는 저희가 내려간 지 한 5일 만에 다행히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진짜 저희가 거기 같이 있는 것 자체로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행복해하시고 감사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다녀와서 한 향수예배 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참으로 힘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 형제들과 또 부모님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그런 상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모여서 결론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그러한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민 와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고 언제나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 모든 결과가 너희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참 영적 축복 많이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또한 동의하고 또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 바로 이 에베소서가 정말 담고 있는 그 귀한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또한 감격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그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기록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 습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습니까? 착고에 묶여서 얼마나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적들은 그를 비난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그에게 아픔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하는데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불평하리로다, 탄식하리로다, 원망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단어, 하늘과 신령한이란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땅이죠. 굉장히 어렵나요? 하늘의 반대는 땅입니다. 영적인 것의 반대는 무엇이죠? 육신적인 것이죠.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불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이고 지나가는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 좋은 것이죠. 재물이 많은 것 좋은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핵심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을 살펴보면 진정한 축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육신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변화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허무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육신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영광스럽고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이 편지를 공유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함께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믿음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낭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진정으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복에만 묶여 있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령한 복에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관점을 두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늘의 축복, 귀한 축복, 그것을 성경에선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는 복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그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복을 누리는 자라고, 복이 있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의 개념과 차이가 있죠. 내가 왜 애통하는데, 내가 안타까워하는데, 내 것을 빼앗기는데, 박해를 받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삶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나아가는 길을 조금 수정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론 오래 사는 것 귀한 복이지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세상에서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러한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래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사업이 잘 되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안하무인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육신적으로 건강하여서 더 힘있게 여기저기 활동하고 다니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은 진짜 축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축복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복은 어디에 담겨 있냐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핵심적으로 모든 복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부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놀라운 축복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자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담대함으로 이 길을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서 복 주시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제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잘 쌓아서,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만한 선한 일들을 행해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나의 어떠한 공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것을 할 때 무엇을 얻게 된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택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셨음을 거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선택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있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즉흥적으로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우주와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깊은 마음속에 솔직히 고백하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믿어지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을 때, 첫사랑을 받는 그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과거의 모습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원망으로 끝났는데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탄식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선택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4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저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받는 것보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사랑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갇히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십니다. 고난도 주시죠. 아픔도 주십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의 필요한 어려움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선택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에 말씀하는데 짧게 요약하면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그래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못나고 엉터리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만 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붙잡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죠. 호적을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 죽을 자들이었는데 멸망의 길로 갈 자들이었는데 의로운 자로 말씀해 주셨고 영생을 누릴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너무나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높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약간 너무 촌스러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혹시 기도할 기회가 생기면 자신은 정말 아름다운 표현, 가장 높고 귀한 표현, 철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하겠다. 지존자, 또한 절대자, 그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죠. 오 우주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왔을 때 그분의 모든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어졌을 때 그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고 있었던 밤새 그렇게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심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음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진정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반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날 자기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모든 인생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저 나의 힘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애쓰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288장에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다라는 것.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도 받아야 할 것이 많다. 나에겐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이죠. 모든 것을 누리고 더 이상 필요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열매 맺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벌써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또한 죄와 가운데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끊임없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